신약성경 42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의 본문은 달란트 비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줄거리는 30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전개됩니다. 어떤 돈 많은 주인이 타국으로 오랫동안 출타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집에서 부리던 세 명의 종들에게 그 모든 소유를 나누어서 맡기게 됩니다. 14절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 소유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총 소유를 다 맡겼다는 뜻이 됩니다. 주인은 세 명의 종들에게 각각 다섯 달란트, 그리고 두 달란트, 한 달란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재산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돌아온 주인은 그 종들이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산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듯이 다섯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 그리고 두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은 각각 100%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다섯 달란트를 가졌던 종은 열 달란트를 갖고 와서 주인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게 되고,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네 달란트를 갖고 와서 보고를 하고 그에 합당한 또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어쩐 일인지 원래 자기가 받았던 그 원본만을 내어놓으면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는 변명에 그치질 않고 주인을 향해서 아주 거세게 삿대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인을 아주 파렴치하고 모렴치하고 심지어 후한무치한 사람으로까지 몰아붙이는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인은 그럴듯한 형식적 논리를 펴고 있는 이 종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순한 내면의 동기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잘못된 태도를 크게 꾸짖으면서 중벌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개되는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단지 이 비유의 본문만을 가지고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 비유를 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전체적으로 총 다섯 개의 예수님의 설교 묶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데, 앞에 있는, 이미 앞에 나와 있는 네 개를 소개해 드린다면, 5장부터 7장까지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설교 묶음이죠. 두 번째는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과정에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인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18장에서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교회론에 관한 설교, 교회가 그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설교가 1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친 긴 맥락을 통해서 다섯 번째의 설교 묶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설교 묶음의 중심 주제는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24장 36절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는 인류 역사의 종말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따른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길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모든 신자들이 갖춰야 될 영적인 각성,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한 신앙적 준비의 중요성과 그 실제적인 모습을 교훈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분명하게 잘 깨어있고 또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함과 더불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각성되고 준비되어 있는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다차원적으로 또 다면적인 면에서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네 개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24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두 종의 비유를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25장 전체를 걸쳐서 세 개의 비유가 계속 연이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24장과 25장이 종말에 관한 주님의 중요한 가르침이면서 그 종말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의 삶과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 각도로 잘 보여주게 한 비유가 네 개나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큰 공통점을 하나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청지기로서의 소명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매우 평범해 보이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결국 이 청지기 소명에 대해서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책임 있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 소명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그리고 무책임한 안일한 신앙, 이 두 가지에 대조되는 신앙의 모습을 아주 예리하게 대조해주고 있다는 점이 이 비유들의 공통된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모습과 전혀 그렇지 못한 게으르고 나태한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대조해주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연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비유와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서로 희생적으로 돌보며 섬기며 또 품고 나누고 베풀어야만 한다라는 교회 안에서의 이 가족적 유대에 매우 중요한 무한 책임을 강조해 줌으로써 이 네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교훈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4장 45절로 46절에는 두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충성되고 죄 있는 종, 그리고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오죠. 24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적인 공동체성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온전함,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시켜줄 지혜로운 종으로서의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각자에게 부여된 중대한, 서로를 섬겨야 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25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네 번째 비유가 이 3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좌우로 염소와 양을 이제 갈라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참 헐벗고 굶주리실 때, 또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실 때 그때마다 친절히 세심하게 살폈던 사람들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때 그 의인들은 전혀 자기들이 그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놀라서 얘기를 하자,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39절의 말씀이죠.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내 형제라고 특정한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갖고 있는 중대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내 집 사람들이라고 하셨고 마지막 비유에서 내 형제라고 하신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비유의 전체를 괄호로 묶은 듯한 이 기록의 서술 방법을 통해서 안에 들어와 있는 열천의 비유나 또 달란트 비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그런 분명한 안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종말에 관한 설교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네 가지 비유는 모두가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요약되고 있는 한 가지의 매우 중요한 그러나 너무도 평범하고 익숙해서 우리가 자주 무시하고 간과하기 쉬운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결코 쉬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와 충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결국 주님은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도록 보장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중요한 점을 부연하시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다. 먼저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서로를 향해서 가족적 유대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고 서로가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유기적인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나누어야 하는 이 중요한 신앙의 대원칙이 우리 모두의 삶과 인생을 관통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와 교회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기묘하고 너무도 강력한 주님의 실천적인 요구라는 점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의 종말 설교에서 등장하고 있는 앞에서 소개한 네 가지 비유에는 우리 신자들의 또 교회의 청지기적 사명과 관련해서 그 비유마다 독특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나와 있는 24장 마지막 부분의 이 두 종의 비유는 교회 공동체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청지기적 사명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우리가 한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나눔과 돌봄의 그 책임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비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는 이와 같은 청지기적 사명이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신자 개인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명한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이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어만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갖지 못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이 기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분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거룩한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열처녀가 같이 지내고 있었던 등불은 청지기적 사명을 상징하는 중요한 암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지속하게 하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내주와 통치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분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25장 마지막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너무도 분명한 한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이 청지기적 사명에 대한 충성의 결과를 분명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이 청지기적 사명에 대한 결과를 엄정하게 평가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에서는 과연 이 청지기적인 사명, 교회와 우리 각자의 청지기적 사명에 대한 어떤 독특한 특별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나 어떤 특정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실존적인 인생과 삶 그리고 존재 전체가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이 청지기적 사명을 수행하는 일을 위해 총동원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허락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다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독특한 용어인 달란트라는 의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 뭐 요즘 우리가 많이 흔히 쓰는 이 탤런트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달란트는 고대 로마 시대에 금이나 은의 중량을 표시하는 도량형입니다. 한 달란트는 당시에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2절 여기서 확인되고 있듯이 한 데나리온은 막노동꾼이 하루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삯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맞먹는 한 데나리온이 6천 개가 모여야 되니까 그것은 결국 약 20여 년, 정확히는 약 17년 내지 18년 동안 평생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금액을, 엄청난 가치를 담고 있는 이 달란트를 통해서 과연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려 하는 것일까? 이 본문의 달란트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라는 점이죠. 일반적으로는 이 달란트라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남달라 보이는 어떤 소유나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달리 가지고 있는 우월한 지식, 어떤 재물, 권력, 명예, 또 나보다 더 튼튼한 체력, 또 혈통,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심지어는 남다른 살아가는 일에 아주 재빠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수완, 뭐 이런 남보다 조금이라도 우월하고 잘날 수 있는 부분, 그 어느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달란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의 과정에서 허락해 주신 아주 우월하고도 남들이 탐낼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달란트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주로 비교의식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런 비교의식을 어떻게 떨쳐버릴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로 이 비유를 해석해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이 말하는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나 어떤 특정한 조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인 면에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실존 전체를 다 담아내는 내용이 바로 이 달란트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나 인생의 어떤 한정된 한 부분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삶의 조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존재를 다 포함하는 우리의 실질적인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달란트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연한 규결로 우리 인생 안에 허락된 그 모든 조건들, 모든 내용들,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선물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달리 누리는 형통하고 풍성하고 부유한 어떤 삶의 조건만이 아니라 남보다 유난스럽게 참 더 고생해야 되고 더 힘들어야 되는 삶의 환경조차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분한 고귀한 달란트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자체와 그 안에 포함된 그 어떤 것도 누구에 의해서도 함부로 비교되거나 폄하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100번 그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는 인정한다 해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어떤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전제되고 있지 않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분명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인생의 차별, 우리의 삶의 차이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순을 미처 놓치신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주님이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세속적인 비교의식을 계속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이 본문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해석이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비교의 개념으로 남과 비교하고 그것을 어떤 경쟁의 논리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진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벌써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달란트의 진정한 의미, 그 실제적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달란트는 총체적인 면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존재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어떤 면에서 달란트라는 뭐 굳이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훨씬 더 우리 인간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내용 중에 남달리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많은 그런 인생임에도, 그런 신앙의 과정임에도 그것을 잘 견디고 그것을 잘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전인격적인 신앙과 삶의 그 열매로서, 그 내용으로서의 달란트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암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376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믿고 참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2000년이나 지금이나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베드로는 분명하게 신자로서 당하는 그 불시험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금보다 귀해서 불로 연단되어 나오는 이 금보다 더 확실한 가장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재산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참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그 청지기적인 삶을 진실하게 잘 받들어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열매, 그것이 바로 달란트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아주 실제적인 실감나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면 꼭 그 사례가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떠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충북 음성에 가시면 꽃동네라는 유명한 구호시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규모의 아주 가장 참 잘 완비된 그런 연약한 사람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로 좀 세워진 그렇게 준비된 아주 좋은 구호기관입니다. 이 꽃동네를 처음 창설한 오웅진 신부라는 분이 직접 한번 그 연수를 받을 때 고백했던 말씀인데 지금은 이제 꽃동네 홈페이지 가지면 꽃동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꽃동네가 처음 세워지게 된 일화에 대해서 이제 재미있게 만화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 이 꽃동네를 세우게 된 것은 오응진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최기동 할아버지라는 참 잊지 못할 매우 평범하지 않은 그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당시 70이 훨씬 넘은 나이에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죠. 오응진 신부가 그 청주에 있는 성당에 이제 처음 부임을 해서 겨울철이었습니다. 심을 하고 있는데 그 성당 안문으로 성당 그 정문에 이제 그 길이 나 있는데 그 성당 문 앞으로 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남루한 옷차림에 거지 차림을 한 할아버지가 깡통을 들고 하루에 여러 번을 왔다 갔다 지나다닌다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성당 안으로 들어온 적은 없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몇 번 보고 있다가 좀 궁금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할아버지를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할아버지가 가는 곳은 바로 성당 뒤편에 있는 어느 야산에 중턱에 그 지금 아마 그때가 지금처럼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산 중턱에 이제 아주 허름한 움막 같은 집을 지어놓고 거의 쓰러져가는 움막 같은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12명 내지 13명 되는 행려병자들 놔두면 자연사할 수밖에 없는 전혀 스스로는 기동할 수 없는 거의 죽어가는 환자 12-13명을 거기다 모아놓고 이 할아버지가 계속 깡통을 들고 밥을 얻어다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응진 신부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도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제 내려와서 자기 그 성당의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과 또 유지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일단 그 해에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임시 아무런 뭐 난방 장치도 없는 그런 한대와 같은 곳이었으니까 그 병자들이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임시 시설을 갖추고 최소한의 난방을 갖춰준 후에 그 돌보는 시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한 본격적인 이제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전국 천주교 전국 성당에 이제 공문을 보내고 본부에도 공문을 보내고 또 알만한 곳에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참 이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한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선행을 거기에 이제 미담으로 같이 첨부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동정의 어떤 그런 피로들을 계속 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꽃동네가 거창한 규모로 이제 발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옹진 신부가 이 최기동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느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 행렛병자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분신이 자기 앞에 서 있었다고 이렇게 그 고백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제 즉각적으로 와닿는 한 가지 중요한 마음에 와닿는 교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꽃동네의 입구에 큰 돌에 아마 새겨져 있는 그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 할아버지를 보니까 그야말로 얻어먹을 힘 하나만 있는 것 자체도 그것이 큰 은혜였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은총의 도구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옹진 신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때 거지라는 말의 정의를 다시 새롭게 깨달았다. 거지의 정의가 뭐냐? 그저 단순히 얻어먹는 것이 거지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얻어먹는 사람이 거지가 아니라 진정한 거지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끌어 모으는 자가 거지라는 것입니다.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자기의 욕심, 무한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모으는 자가 거지지 그저 단순히 얻어먹는 사람이 거지일 수 없다. 최기동 할아버지야말로 그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결코 거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거지의 정의라는 것이 너무 자기 자신의 필요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을 거지라고, 사실 그 거지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의미로 봐서도 거지란 그저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거질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끝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거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최기동 할아버지의 사건을 통해서 또 음성꽃동네에 이 세워진 일화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달란트가 과연 무엇인가, 다섯 달란트, 굳이 비교해서 우리가 다섯 달란트짜리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 다섯 달란트 인생이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최기동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 다섯 달란트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제일 부자인 이건희 씨가 다섯 달란트가 아니고 바로 이 최기동 할아버지의 그 인생, 그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섯 달란트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 어느 사람의 인생이든 그 사람이 가진 삶의 조건과 그 내용에 따라서 함부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차별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람의 형편과 조건에 불과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대질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회방하는 불경한 자라고 분명하게 심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인생 자체를 그 내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안목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그 최기동 할아버지만큼 그렇게 비참해 보이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그 삶의 바닥이 아마 우리 가운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볼 때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쓸모없고 가장 무기력한 인생을 하더라도 그가 그 인생 자체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의지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면, 그래서 결코 이런 세속적인 경쟁 논리로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견제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다섯 달란트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실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그 어떤 삶의 조건과 상황에서도 세속적인 그저 그야말로 세상적인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휘둘리는 일 없이 오직 우리의 허락된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시고 또 궁극적 소유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로 서 있다는 점을 끝까지 잘 기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다섯 달란트의 그 기적을 분명하게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선행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달란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인생의 내용이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주의 자녀인 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오늘도 위대한 다섯 달란트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신뢰할 수 있기에 남은 저희들의 인생을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연장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그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떤 삶과 인생의 조건 속에서도 그 청지기로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주 앞에서 힘써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주 앞에 겸손히 구할 수 있는 겸비한 주의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약속과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당당한 그 영적 품위가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이 알고 우리가 누리고 또한 세상에 알게 하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중요한 증인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